저에게는 트라우마가 하나 있습니다. 어릴 때 생긴 트라우마인데요. 그 트라우마는 개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는 옆으로 걷는 개가 아니고요, 멍멍이 개를 뜻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개한테 이렇게 물릴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개를 무서워하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개만 보면 돌아서 간다든지 아니면 어딘가 숨곤 했습니다. 미국에 왔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산책을 좋아하는데 산책을 하다가 앞선 사람들이 개를 데리고 오면 저는 옆으로 피해서 다른 길로 가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아주 큰 해프닝이 있었어요. 제가 뉴저지 살 때인데요, 집 근처에 걷기 좋은 하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천을 따라서 헛길이 쭉 이렇게 펼쳐져 있었어요. 자주 그곳을 걸었는데요, 근데 하루는 혼자 걷다가 리시를 하지 않은 개가 저를 향해서 짖으면서 저를 쫓아와서 공격을 했던 거예요. 아무도 없고 그 하천에 제가 걷는데 개가 와서 저를 공격한 것입니다.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마침 제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나무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막 쫓았어요. 그랬더니 이 개가 더 난리를 부리면서 저를 막 공격하는 것입니다. 때마침 집 그 개주인이 와가지고 제지해서 다행이었지, 그렇지 않았다면 저나 아니면 그 개 중에 하나가 큰 부상을 입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제가 바뀌었습니다. 개를 대하는 태도가 제가 바뀌었어요. 바뀐 계기는 이렇습니다. 강아지를 한국에서 데리고 와서 키우게 된 거예요. 물론 저는 처음에는 강아지를 데려오는 것을 저는 반대했어요. 결사 반대했는데 우리 집 아이들이 밤마다 3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밤에 기도할 때마다 강아지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마침 한국 갔을 때 누가 주셔가지고 그것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개를 키우면서 개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산책하다가 개를 봐도 예전만큼 그렇게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조금 기분 좋을 때는 한번 쓰다듬어 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반추하다가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개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던 것은 개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개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 트라우마가 계속해서 저를 이렇게 압도했던 것이죠. 개와 친해지게 되고 개의 행동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렇게 이제는 두렵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개에 대해서 모르고 마냥 두려워만 하니까 잘못된 반응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숨거나 도망하는 것입니다. 회피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무서우니까 가지고 있던 막대기로 이렇게 막 휘저으면서 과하게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올바른 대처법은 분명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두려움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이 두려움의 상황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의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모습이 너무 다릅니다. 예수님이 대처했던 모습과 제자들이 대처했던 모습이 너무 달라요. 대조되고 있습니다. 대처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왜 대처가 다를 수밖에 없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앞에서 담대하게 대응하며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모습이 첫 번째 나와요.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을 위해서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이것이 사건의 발단인데요, 우리 43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서 말씀하고 계신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이 어떤 곳인가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자그마한 동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기도가 다 마쳤을 때의 시점이에요. 43절 중반부인데요,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왔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살벌하죠. 예수님을 때려잡으려고 이렇게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와 함께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무장한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44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가룟 유다죠, 이미 그들과, 그러니까 군인들과 군호를 짰습니다. 그러니까 신호를 이미 다 짰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예수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에 하고 입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군인들과 신호한 대로 그렇게 입을 맞춘 다음에 그들이, 무장한 군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초반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초반부의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아주 위급한 상황이고 아주 두려운 상황입니다.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군인들이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곳에 있었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이런 두려움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반응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먼저 제자들의 반응이 4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 이게 말고라는 종인데요, 이름이 말고입니다. 말고라는 종을 쳐서 그 길을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죠? 두려운 가운데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무력을 동원해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겁에 질려서 본능적으로 했던 반응의 행동이에요. 이것은 베드로의 후속적인 행동을 보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제가 개를 보았을 때 손에 든 나무지팡이를 이렇게 막 휘저은 것처럼 그렇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칼을 빼어서 반응을 한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의 반응도 일맥상통해요. 50절인데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도망을 간 거예요. 마치 제가 개를 보고 무서워서 피하거나 숨듯이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반응에 공통점이 뭘까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모두 다 두려움 때문에 했던 행동입니다. 너무 두려우니까 그것이 하나로 표출된 것이 무엇이냐면 폭력이라는 과한 것으로 두려움이 표현되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도망가는 비겁함으로 두려움이 표현되었습니다.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똑같은 태도예요.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어요. 48절이죠. 예수께서 무리에게, 그러니까 무장한 군인들에게 말씀하여 이러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반응에서 어떤 것이 느껴지시나요? 담대함이 느껴집니다. 쫄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하셨어요. 쫄지 않고 담대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다른 반응을 가져왔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다른 반응을 가져왔을까요? 제자들의 비겁한 반응과 예수님의 담대한 반응 사이의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요?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항상 담대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 항상 담대할 것이라고 그냥 답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100% 인간으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기쁨, 슬픔, 피로감, 두려움을 똑같이 느끼셨어요. 우리가 어저께 묵상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예수님이 지금의 상황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어제 본문 34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새번역은 더 실감나게 번역해 놓았는데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그러면서 이 잔을,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셨어요. 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두려워 죽겠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은 이것입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렇게 두려워했던 예수님께서 왜 이제는 담대해졌을까요? 몇 시간 지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의 태도가 바뀌었을까요? 그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비밀은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큐티 본문에 나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를 함과 기도를 하지 않음이 오늘 본문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큐티 본문과 연결해서 읽으면 오늘 본문의 두 결과가 왜 다른지를 알 수 있어요. 기도를 했던 예수님과 기도를 하지 않았던 제자들의 반응이 달랐던 거예요. 처음에는 같이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기도를 함과 기도를 하지 않음이 오늘 본문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이 닥쳐오는 그 상황 가운데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어떻게 했죠? 잤습니다. 잠을 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두려운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겁에 질려서 칼을 빼어서 사람을 친다든지 아니면 무서워 도망을 갔던 것이죠.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사투를 벌인 것입니다. 먼저는 이때가 지나가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지만 세 번의 기도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의 기도 후에 하신 말씀이 어제 큐티 본문 41절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오사, 그러니까 세 번째 기도하고 오사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신하게 되었어요. 더군다나 세 번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때가 온 것을 아셨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담대하게 무장한 군인들을 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가 그 비결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그래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적인 반응을 오늘 본문에서 보였던 것입니다. 흔히 우리 인간의 삶은 고난과 위기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의 연속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제 페이스북에다가 제 아들 영빈이 대학 소식을 올렸어요. 여러 지인들이 축하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 인상적인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신학교 교수님의 글인데요.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고 장성한 자녀가 3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모든 과정을 이미 겪은 아버지로서의 교수님이시죠. 이분이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제 페이스북에다가 축하하네. 한 시름 놓고 또 한 시름 얻고 히엇 히엇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너무 맞는 말이라서 제가 이렇게 답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 삶의 모든 단계가 그렇듯 점점점 이렇게 제가 달아놨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뭔가 하나를 성취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하나를 성취하면 그것으로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 교수님의 표현대로 한 시름을 놓고 또 다른 한 시름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5월 달이면 졸업을 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한 시름을 놓는 것이죠. 대학을 졸업하게 됐으니까, 그렇게 힘든 4년의 과정을 마치고 대학을 졸업하게 됐으니까 한 시름을 놓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 시름을 얻는 것입니다. 직장 문제, 진로 문제로 또 다른 한 시름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을 잡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직장을 잡았으니 한 시름을 놓겠지만 또 다른 한 시름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퇴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서 한 시름을 놓았지만 또 다른 한 시름을 얻는 것이 은퇴 후의 삶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덤에 묻힐 때까지 끝없이 이것이 반복됩니다. 이 과정을 뒤집어 표현하자면 계속해서 우리는 두려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보지 못한 30대, 내가 살아보지 못한 60대, 내가 살아보지 못한 80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을 잡아도, 은퇴를 해도 계속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두려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담대히 대처하는 것입니다. 쫄지 않고 담대히 대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오늘 본문은 그 비결을 기도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긴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공하는 삶은 공부 잘하는 삶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 나왔다고 성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구나 성공하는 삶은 학점 잘 받는 삶이 아니에요. 3.0이나 4.0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 나오면 좋은 논문 쓰는 삶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삶은 어렵고 힘들 때, 위기의 순간에, 두려움의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내공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비결이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담대하게 고난과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로 사투를 벌이면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나에게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담대함으로 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위기로 몰고 가는 그 두려움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담대함이 생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학점이나 보이는 연구 성과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나에게 닥친 두려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담대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이미 그 싸움은 진 싸움입니다. 미래를 두려워해서 쫄고 있으면 이미 진 싸움이에요.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마침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을 우리는 보냅니다. 홀리 위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적어도 하루 이상 참석하셔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내 앞에 있는 두려움에 담대히 대처할 수 있는 은혜의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겟세마네에서의 주님의 기도처럼 그렇게 깨어서 기도해서 나에게 닥칠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가장 큰 복이 뭘까요? 가장 큰 복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근데 이 복은 조금 먼 미래일이죠. 지금 당장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저는 평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평강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peace예요. 근데 이 peace라는 말은 성경적인 평강이란 말을 온전히 다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흔히 peace라 함은 비닐하우스 안에서의 어떤 평강을 상상해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는 그런 상태의 peace를 꿈꾸죠. 근데 그것은 성경적인 평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인데요, 이 말은 폭풍 속에서 누리는 평강을 말합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누리는 평강을 말합니다. 근데 이 평강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고 인도하고 있음을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임을 믿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을 때 우리는 평강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실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인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아마. 한 보따리 걱정 근심을 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쭉 하다 보면, 며칠을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에 알지 못하는 평강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직.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서 나의 문제, 나의 걱정을 대할 수 있어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곳이 이 앞인데요, 교회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넣고 기도할 때 제가 요즘에 그 약간의 환상 같은 걸 보는데, 어떤 환상을 보냐면 하나님이 암탉처럼 이 교회를 품고 계신 것을 제가 봐요. 근데 마음에 진짜 평안함을 느낍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암탉처럼 우리를 품고 계시구나, 이 교회를 품고 계시구나, 그 사실을 믿으면 여러 가지 골치 아픈 것들이 많지만 마음에 알 수 없는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 평강이 찾아올 때 우리는 나의 문제를 두려움 없이 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혹 여러분 두려운 것이 있으신가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이고, 그 평강 때문에 담대하게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머리를 숙이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장면입니다. 정말로 무섭고 정말로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담대하게 그 상황을 대처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세 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할 때 두려움을 넘어서 담대함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두려움에 대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담대히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